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오는 따님도 있고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민성기 장로님이 안 오셨어요. 좀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전화했더니 집에 계시던데. 민연희 권사님이 그 한국에 여행을 가셨는데 좋은 일도 아니고 동생이 아파서 가셨는데 오늘 주방에 이렇게 또 민연희 권사님이 안 보이니까 허전한 느낌도 들고 생각이 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사랑하는 동생하고 이번이 마지막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3주간의 그 계획을 가지고 떠나졌는데 매일의 그 시간들이 그 작별의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육신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요.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의 이름은 모르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태어나셔서 그 집안의 장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도 있고 요셉이라는 형제도 있고 또 유다라고 하는 형제도 있고 시몬이라는 형제도 있고 그래요. 네 명의 그 남자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여자 이름은 안 납니다. 그냥 누이들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동생도 아마 두 명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그 남자 형제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죠. 야고보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몇 년을 살아셨을까요? 30년을 살아셨을까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요셉이나 마리아에게는 비록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지만은 아들과 같은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잉태돼가지고 태어나서 젖먹이고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로서 이렇게 여겨지면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12살 때 유월절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갔다가 같이 고향으로 내려오는 줄 알고 하루 길을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찾았는데 어디서 찾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 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살아 계셨을 때입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은 어느 한 순간에 요셉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 왜 그랬을까 돌아가셨을 거로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년 시절에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집안은 목수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정 경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장 역할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 모친 그 마리아와 그 형제들 사이에서 장남이면서도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30살이 되셔가지고 홀연히 집을 떠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집안 식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물론 가정경제를 책임졌다고 하지만은 30살이 되셔서 떠나니까는 그 밑에 동생들이 같이 목소리를 하면서 가정경제를 이끌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30살에 가정을 떠나고 나서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식구들은 알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회당 이런 데 가가지고 볼 수 있는 많은 성경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식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는 그런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잠깐만 가르치게 되고 이적을 행하게 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상한 일이다 말이야. 우리 가족에서 봤던 그 예수가 아닌데 이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바알세불에 집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센 귀신들이 나가는 보니까는 예수 안에는 보통 센 귀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데 보니까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한다면서는 안 좋은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게 되니까는 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대 보소서 당신과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이 33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 가족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자신이 함께 했던 30년 동안 함께 했던 그 가정을 거부할 뿐이 아닌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키워주신 모친을 부인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동생들과의 30년의 그 관계를 끊을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십자가 달렸을 때의 그 6시간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뭐 정말 엄청난 고통이죠. 육신의 고통도 그렇지만 그 저주가 한 몸에 있으면서 6시간 동안에 그 고통을 다 하는 그 순간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고통이 극에 달아있는 그 상태에서 눈을 뜨고 누구를 보냐면은 마리아를 보잖아요.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정말 어머니 심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으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우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가 돌봐라 이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정적인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한 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 있는 가정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운도 떨어지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것저것 하면서 좀 망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과부가 옛날이 될 경우에는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창가부를 두어가지고 교회에서 그 경제를 책임져주고 그분들을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지만은, 그런 사도바울이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경제력이 되는 자녀나 손주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먼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족을 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김신인 전도사님이 그 살아계셨을 때 참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이 신방을 다니면서 때로는 이제 양로병원에 방문하게 되면은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나는 정말 양로병원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 전에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소원대로 집에서 평안히 세상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로병원에 가면은 참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손민수 목사님 사모님도 양로병원에 들어가서 한 두 달 정도 계셨는가요? 그러다가 그 손민수 목사님이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손민수 목사님한테 집으로 모셔와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이에 남편인데 내가 힘들어서 돌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그 샤워 시설도 다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참 장하다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양로병원에 그 오래 계시면은요, 가족들도 그렇게 자주 와 보이시지 않더라고요. 외롭게 이렇게 지내시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로병원에 이렇게 가면서 아, 정말 건강할 때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너무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경제력 떨어지고 또 몸은 연약해지고 자녀들은 바쁜데 부모를 항상 와서 옆에서 보살펴 줄 수는 없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제가 보면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가족이더라고요.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사랑 가족들이 함께 옆에서 예배들을 드려보니까 얼마나 참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 힘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두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뭔가 이상하다가 데려가려고 하는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3절에 대답하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은 가족들의 요청에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지상주의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정말 내가 잘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생활을 하면서요, 가정끼리 똘똘 뭉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요, 가정 식구들이 이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가정은요, 육을 따라 갈 수 있는 속성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화기애애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풍성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에서 이제 세상적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내가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딸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서로 깨어지는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우리의 말들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가정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게 하는 그런 말들이 부모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되어져가는 많은 일들이 다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닐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은혜로운 얘기들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까먹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고 죄성과 악한 영으로 도우는 그런 말들이 가정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잉태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잉태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아니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구들 다 대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잘못된 영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잘못된 것에 이끌림을 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 깨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후로 예수님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정말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놀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정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정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식구들은 그 모든 가정들을 가장 가까운 데서 다 봤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고통스레 돌아가시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누구냐? 모친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사람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라병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가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1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의 나라에서 귀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헌신합니다. 신앙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서신이 두 개나 들어옵니다. 어느 서신이 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서신들 중에 어느 서신이 신약성경에 들어왔습니까? 네? 모르시나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쓰신 서신이 신약성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뭐 들어와 있죠? 알면서 가만히 계시나?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야고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그 야고보는요,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놀란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생이 쓴 서신이 신약성경에 들어왔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쓴 글인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헌신을 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33절에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육신적으로 뭉쳐진 가정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변화돼서 신령한 영적인 가정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딸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게 또 그냥 일부러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을 자꾸만 걸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 딸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아빠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인생은 짧다라고 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나보다는 뭐 아직 살 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나한테 이제 하도 그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믿어지는가 봐요.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하시는데 그분이 자주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참 짧다. 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시간을 너무나도 허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차게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일찍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 내 가정에 주의 말씀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령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화가 항상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영적인 대화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가정에 항상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딸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 파라과이 선교를 가겠다 그래요. 그 자기 교회에서 이제 매년마다 선교지를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파라과이 선교를 자기가 추천했대요. 그 교회 장로교회거든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거기 선교팀을 얘기를 해가지고 파라과이로 데려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아, 자기가 지금 결정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제안이 받아들여져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허락을 받았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네가 하려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도 딴 일도 바쁜데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냐, 아니라는 거야. 하고 싶다는 거야. 마음이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던 선교지를 떠나고 좀 오래됐지만, 아, 그래도 참 이 자식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는 참 마음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이제 그 꿈을 이렇게 나누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꿈꾸며 주의 일을 함께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들의 가정에 은혜로운 대화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주 방문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처럼 우리들의 가정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이 점심을 대접할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갑자기 누구냐 했더니 뭐 하여간 차차 알게 될 거라고, 만나면 안다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데 그러냐고, 뭐 한번 대접 한번 해보지, 몇 명인데 했더니, 아, 11명이라는 거야. 야, 11명을 대접하는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아, 뭐 그냥 교회에서 고기 거드리면 돈 얼마 안 드리고 대접할 수 있다고, 뭐 나 괴롭히는 건 아니니까 뭐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본인이 고기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분들이 15인승 밴을 타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 보니까는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선교팀이더라고요. 그 딜리버라고 하는 선교팀이래요.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노래를 좋아하니까 여기저기 보다가 한번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팀에 대해서. 근데 아, 그 팀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팀의 그 리더가 이정규 씨더라고요. 뭐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은 MBC 공채 18기 개그맨이자 가수인 거예요. 보니까 그 젊은 와이프도 있고 또 애기도 이렇게 안고, 그리고 이제 한 팀이 이렇게 왔고, 또 뉴욕에서 또 저희 뉴욕 선교교를 섬기고 있는 PD도 함께 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나눴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기쁘더라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같이 이 사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종규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개그맨으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주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길로 나서게 됐다면서, 이번에도 미국에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또 산타모니카에서도 길거리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는 이 사역이 너무나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역이 쉬운 사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해가지고 유튜브에 가가지고 이정규 씨를 재니까는 정말 그분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떠올라 있더라고요. 다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 이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물론 이 사역을 해서 이 사람이 돈벌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와이프가 복이 있고 그 자녀가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교제가 저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접을 했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만나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정성껏 대접하고 그 남아있는 그 음식들도 다 싸서 드렸는데 아주 기분 좋게 잘 가셨는데 참 좋은 일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들 따라서 가정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찾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기쁨이고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에 부림을 받아 헌신한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지만은 행복한 가정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서 헌신하는 가정으로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이 말씀에는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영적인 가족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주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참 좋은 가정들이죠. 우리 가정은 없어서는 안 된 가정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 있지 않는 겁니다. 육적인 사랑은 있을지 모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외로움을 달랠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영적인 그 사랑과 평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가정으로 이 자리에 모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간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 임하시고 생명이 공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받지 못했던 그 위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도 내가 힘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지만 때로 내가 외로울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가정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왔더니 내 마음에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서 내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신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중심교회는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와 모든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헌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이 교회였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도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는요 영적인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공허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임재여서 담임 목사들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니 거기에 생명 역사가 났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자기 삶을 드리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성가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는 가운데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주방에서 일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마음을 가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 나만 성가대에 모여서 이렇게 내가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성가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성가대원도 성가대원대로, 봉사자도 봉사자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섬깁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이 넘쳐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생명만 생명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시간만 때려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만은 내가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듣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새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가 참 감사해요. 그 중에서도요, 저는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내가 성가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의 고백했어요. 여러분, 수백 명의 찬양자가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정말 행복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주의 뜻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영적인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영적인 가정들이 벌써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정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하시는 가운데서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의하면서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승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